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또 미북 간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위 독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아무리 경고를 주고 우려를 해도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그렇고요. 한국의 그 새 정부도 큰 과제를 떠안고 출발하는데요.
네.
두 나라뿐만 아니라 관련국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욕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나온 대북 정책 발언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제시하는 대북 정책, 또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 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먼저 북한 핵 관련 소식부터 보죠.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21일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핵무기 보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통해서 핵을 중도에 포기한 나라들은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조치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후 선택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밝힌 뒤에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 추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북한의 위협이 핵실험 직후 나왔던 외무성 대변인의 명의의 그 성명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의 근본적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 대표부의 전영용 1등 서기관이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 접근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면 북한은 더 강력한 2, 3차 단계를 잇따라 밟아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 서기관은 또한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멸을 예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네,
전 서기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대표들이 즉각 비판에 나섰다고요?
네, 로라 케네디 미국 대사는 전 서기관의 발언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대사는 특히 한국의 파멸을 예고하는 문구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 같은 표현은 유엔 군축회의가 추구하는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조앤 애덤슨 영국 대사도 전 서기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북한이 핵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평화협정이나 군축회담 등 북한이 원하는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의 최종 파멸을 위협한 데 대해서는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대남 위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의 대남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핵무기를 배경으로 대남 위협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선 북한의 이번 발언이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한 반발로 통상적인 대남 위협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국의 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미국 국무부도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들 비난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미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그 핵무장 논의나 또 전술핵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20일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들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술핵을 도입할 것이냐 또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인데 과연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사항도 아니라고 천 수석은 밝혔습니다. 25일 취임하는 박근혜 새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인데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반도에 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핵 불용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네.
네, 또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도입이나 핵무장 논의 제기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저해하는 조치가 아닌 어떻게 가장 강력한 미한 연합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성김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북한 핵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유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임기 5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이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마지막 연설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퇴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한국의 미래가 통일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 북한의 변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또 빈틈없고 확고한 안보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임기 중에 펼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예, 이 대통령은 지난 5년은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칙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은 임기 중에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또 실질적인 변화 없이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절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또 자신의 임기 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는데 주목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이었는데요. 당시 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제의는 원자보 중국 총리를 통해서 전달이 됐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은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정상회담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뭐였죠?
예, 이 대통령은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북한 측의 무리한 대가 요구였음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측의 요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만 본인이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 북한 측의 대가를 들어주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대가 요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런 대가를 떠나서 그냥 만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천영우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VOA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천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중국이 열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안보리 제재의 소위가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한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 수석은 중국은 과도한 제재를 하면 그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중국이 버려야 하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안보리 결의는 하나만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던가요?
예, 천 수석은 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신격화된 그 왕조 체제 와도 같기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위를 확립을 하고 또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심리 상태에는 의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일종의 약자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천영우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도 자리에 물러나게 되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도 제안했습니까?
예, 천 수석은 최근 그 3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더 커진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생존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천 수석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원로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정권 교체를 언급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네. 이제 박근혜 새 정부가 25일 출범하는데요. 국정과제로 북한 문제를 언급했지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그 동력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를 하고 미국 그리고 중국 등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서 비핵화 협상의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혀서요.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1차 북핵 위기 때 대북 협상을 맡았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90년대 초 빌 클링턴 행정부 시절 북한 핵 협상 대표를 맡았고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미북 기본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그런 경력이 있는 만큼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평가를 내리던가요?
핵 문제를 둘러싼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국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갈루치 전 차관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I think however one characterizes the policy we have pursued over the last 20 years.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년간 포용 정책과 봉사 정책을 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이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북한이 핵물질이나 기술을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에 넘길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시리아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지어준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확산과 핵테러가 가장 큰 위협인데 북한 때문에 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있어야 할 텐데요. 갈루치 전 차관보가 제시한 해법은 뭔가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핵개발 계획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치와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진짜 이유가 체제 방어용인지 아니면 미한 동맹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무력 통일하려는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도발과 협상이 같이 갈 수는 없고 대북 제재가 반드시 협상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군사 대비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셉 디트라니 씨의 얘기 들어보죠. 지난해 초까지 그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을 맡았었죠.
그렇습니다. 또 그전에는 국가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했었고요. 국무부에서 한반도 담당 특사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네, 디트라니 전 소장이 저희 VOA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던가요?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걸 북한은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고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에 주장한 것이 6자 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됐고 비핵화는 종말을 구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상황이 이 정도라면은 앞으로 그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디트라니 전 소장은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디트라니 전 소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No, I do not believ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re inconceivable.
이미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성공을 거두지 않았냐는 겁니다.
네.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힘을 합해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고 북한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대로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게 디트라니 전 소장의 지적입니다.
네, 디트라니 전 소장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눈길을 끄는 얘기를 하던데요.
네, 북한이 과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권리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자는 얘기인데요. 북한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험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인데요. 디트라니 전 소장은 만일 이게 북한의 핵심 현안이라면 이 문제 때문에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 6자회담 과정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핵심 현안을 다루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원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25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립 결의안이 또 채택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이성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 논의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죠. 나비 필레이 대표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조사위 설립을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조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존재 여부와 수용소에 수감된 최대 20만 명의 인권 유린 실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네, 이미 여러 나라가 조사위 설립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최근엔 또 캐나다 정부도 함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디펙 오프라이 차관이 지난 15일 의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네.
유엔 조사기구 설립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밝혀내는 모든 노력을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벌써 몇 년이 됐죠. 캐나다에서는 그 북한 인권협의회를 포함해서 그 여러 민간단체들이 유엔 조사 결의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캐나다 일부 의원들과 민간단체들이 유엔 조사위 결의 촉구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중 한 명이죠. 스콧 암스트롱 하원 의원이 지난주 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거론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암스트롱 의원은 북한 정권이 외부적으로는 도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20만 명이 수감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앞서 미국 정부도 유엔 조사위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국무부는 지난주였죠.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이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제기될 수 있도록 관련 결의안을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죠. 마르주키 다르스만 보고관의 활동도 계속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 다르스만 보고관이 이달 초였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북한인권조사기구 설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데요.
네.
지난주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아직까지 대화를 나눈 유엔 인권 이사국들 가운데 조사기구 설립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또 한국 정부는 뚜렷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미국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정부 북한 인권 조사 놓고 진퇴 양난에 빠지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캐나다 같은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왜 그렇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층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대북 정책을 놓고 여전히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당수 보수층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지만 진보층은 이럴수록 북한을 달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보수 성향의 박근혜 새 정부가 인권 문제에 엄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유엔 조사위 설립을 지지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기자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이었고요. 노래 한 곡 드리고 김현진 기자가 시사상식 전해드립니다.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Locked Out of Heaven.
한반도를 보는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시사 와이드. 한반도가 밝아집니다.
와이드 시사 상식. 오늘은 전술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 주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발맞춰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전술핵은 근거리 군사 목표를 겨냥한 핵무기 체계를 가리킵니다.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와 핵지뢰, 핵기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핵탄두는 통상 킬로톤급입니다. 반면 전략핵은 적의 본토를 괴멸할 수 있는 핵전력을 말하며 주로 5,500km 이상 장거리 운반 수단을 이용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적재 핵폭탄이 여기에 포함되며 파괴력은 수백 킬로톤 이상입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전술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기자들의 현장 취재에 이모저모를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김영곤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 다녀오셨다고요?
네. 한국 정부의 수교 훈장 수여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수교 훈장이 뭔가요?
국권의 신장이라든가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큰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네.
한국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훈장인데요. 누가 이번에 훈장을 받았습니까?
17년째 북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국의 수전 소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이 주인공인데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훈장을 수여한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이 숄츠 박사에 대한 숭례 메달 수여는 그동안 숄츠 박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열정을 갖고 헌신한 데 대한 그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 인권 관련 소식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수잔 솔티 의장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예,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과 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미국 여성입니다.
네. 네.
젊은 시절에 잠시 미국 의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는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면서 주로 세계 빈곤 지역 주민들을 돕는 민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그 이남 지역의 식량 지원과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에 참여하면서 쿠바 같은 압제 국가들의 인권 탄압 사례를 연구하던 중에 북한의 인권 실태에 충격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두가 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숄티 의장은 사람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숄티 의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자신의 마음도 아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게 됐고 이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숄티 의장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1996년에 처음으로 북한군 장교와 외교관 출신 탈북자 두 명을 미국에 초청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탈북자들을 수시로 초청해 주선했고요. 또 2004년엔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대인 북한 자유연합을 창설해서 매년 북한 자유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자 보호 국제운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 대학을 돌면서 젊은이들에게 평화 통일의 중요성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강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또 민간 대북 방송도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을 여러 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직접 북한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인들의 온정을 전하는 활동도 겸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 활동에는 뭐 자금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네. 어떻게 조달하고 있나요?
민간의 지원 또 기부 등을 받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북 방송 같은 경우는 의회와 미 국무부를 설득하고 또 압박해서 탈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리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북한 자유연합이 직접 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없고 순수한 민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돕고 또 연결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북한에서는 이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민간 단체 활동에 대해서 좀 익숙치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흔히 21세기는 비정부 기구의 시대다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네.
민간 단체나 기업 또 개개인에게서 돈을 기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정부들을 압박해서 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네.
한국 정부가 미국인 북한 인권 운동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유엔과 국제 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더도 또 덜도 아닌 뭐 세계 최악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면서도 그동안 거리를 쭉 둬왔습니다.
네.
인권을 얘기하면 북한 정권이 크게 반발해서 남북 대화의 길이 막히고 또 북핵 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대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적극적인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사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데 대한 그런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네.
한국 정부는 앞서서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던 샘 브라운백 전 상원의원 또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회장에게 각각 광화장과 흥인장을 수여했었습니다.
네, 훈장의 이름이 서로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이게 한국 정부는 수교 훈장을 5개로 분류해서 수여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높은 순서로 광화장,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이 있습니다. 숄티 의장은 세 번째 등급인 숭례장을 받은 것이요.
네. 네.
자, 훈장을 받은 숄티 의장 어떤 소감 얘기하던가요?
모든 영광을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또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we need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e need Korea to be unified as a democracy. And this is
숄트 의장은 현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또 주민들의 먹고 살 권리 자유를 존중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북한 자유 주간을 개최할 때까지 이런 인권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영원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 수첩을 끝으로 시사와에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테일러 시프트의 I Knew You Were Trouble 노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ause he doesn't know.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